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페이지입니다.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적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2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지요? 원래 여름 또 유난히도 더웠었는데 여러분 한국에 사는 분들은 참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무더운 날씨 속에 소망이 없다가 언제 더위가 끝나나 싶어도 절기에 입추가 딱 되면 더위가 한풀 탁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처서가 딱 되면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하면서 확연하게 기후 변화를 느끼는데, 그래서 옛날 분들은 뭐 요즘 현대인들은 절기 생각 안 하고 그냥 몇 월 며칠이다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절기를 가지고 날짜를 따지는 분들은 입추가 되면 이제 소망이 생기죠. 아,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었었으니까 입추부터는 점점 이제 더위가 가시면서 시원해지겠지. 처서가 딱 되면은 아 이제는 더위가 다 끝났다. 왜 낮에 그렇게 더워도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해지니까 이제 소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 절기는 사람이 절기를 만들었다기보다는 붙였다고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아, 이 자연의 법칙에 정확한 이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냥 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 사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더 지혜로워서 이걸 세밀하게 나눈 거죠. 그래서 절기를 나누어서 보니까 그 날짜가 되면 어김없이 정확하게 그 기후나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자들은 뭘 발견했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법칙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물리학자들은 물리적인 법칙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화학자들은 화학적인 법칙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미국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저 아프리카에 사용하는 전기나 이 전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똑같은 전기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그 법칙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계산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 만물에 정확한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법칙 또 신앙생활의 법칙 아무 법칙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막연하게 신앙하고 막연하게 그냥 구원받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느냐? 아니요. 정확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도 정확한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혼돈스러울까 싶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법칙에 아주 간단한 두 가지 법칙만 딱 적용시켜놔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또 이 사람이 올바로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로서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사실, 선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 인간이 정말 악하고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하는 악하다는 걸 하나 발견하는 거고 그럼 이제 늘 악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사느냐? 아니요. 그 사람이 죄를 사함 받으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좀 전에는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없고 전적으로 악하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죄가 없는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건 내 노력으로 내 선한 행위로가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믿음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악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죄인한 사실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의인되는 이게 간단하지만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한국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면은 자신이 전적으로 악하다는 사실과 그 다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구원이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앙생활에도 내가 정말 부족하고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해놨고 능하게 해놨고 신령하게 해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온전한 자가 되고 믿음으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신령한 삶을 살고 신령한 그런 영적인 행동을 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은 자신이 전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선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데 성경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자, 제사는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긍휼은 내가 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걸 들고 나오고 뭘 잘하는 걸 들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12절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있는,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 병이 있는데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야, 내가 요즘 회춘하는 것 같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 왜냐하면 갑자기 젊을 때처럼 식욕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의학 지식이 있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혹시 상처가 나면은 잘 아물지 않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 그렇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당뇨 검사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해충한 게 아니고 당뇨였습니다. 여러분, 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야,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밥만 먹고 돌았으면 배가 고프지, 식욕이 왕성해지지. 그게 식욕이 왕성해지고 회춘하는 게 아니라 당뇨였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은, 당뇨 환자들은 상처가 나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뭐 별 상처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아물지? 그럼 이제 당뇨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런 데 해가지고 당뇨 검사해보러 가야 되겠다, 오늘 말씀 안 들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사는 나중에 하시고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병이 있는데도 그게 당뇨인 줄 몰랐어요. 그럼 만약에 TV 프로그램에 당뇨병에 대해 가지고 방영을 한다고 합시다. 당뇨병 환자들이 어떻게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고 몸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송에 나오면, TV를 보고 있다가 당뇨 환자에 대한 프로가 나오면은 자기가 당뇨병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채널 넘겨버리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유심히 볼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볼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병이 있는데도 병이 있는 줄 모르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자, 그러면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면은 의원을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병이 있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병을 고쳐줘야 돼요, 병을 못 고치고 그냥 그대로 있고 환자들만 잔뜩 모아놔야 돼요? 고쳐줘야 의사죠. 못 고쳐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병원 가지요. 이 병원을 다녀도 병이 낫지 않으면은. 그럼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 그대로 두면 예수님은 무능한 거죠. 그럼 죄인을 불러다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의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죄인을 불러다가 모아놓겠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들을 불러다가 의롭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했는데, 이걸 구약 성경에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는데도 자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정말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게 제사인 줄 알지만은 이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뭔가를 자꾸 들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신앙 잘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 내가 잘한 걸 들고 나가려고 하는 게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이사야 성경 1장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놨는데 이사야 성경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성경 1장에 보면은 참 재밌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쭉 읽어나가니까 잘 구분이 안 갈지 모르지만은 한 부분 한 부분 나누어서 보면은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오늘날 신앙을 비교하면 오늘날 헌금을 많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수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그걸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 다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월삭은 매 달에 첫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매주의 첫 주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 대회로 큰 모임 절기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자 이건 오늘날도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하나님은 이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가 손을 펼 때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그러면 이사야 1장에서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만약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하는 사람 있으면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신앙을 잘하는 분이다 하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성경 1장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여러분, 이들 백성을 향하여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행악의 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개를 지금처럼 반려견으로 이렇게 키우는 시대가 아니고 개를 키워서 팔아서 돈을 버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를 한 마리를 샀는데 아무리 밥을 줘도 개가 크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개에 대해서 모르고 개의 종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금 말하자면은 애완견처럼 작은 개들, 옛날에 발발이라고 불렀는데 작은 개인데 그게 다 큰 개인데 강아지인 줄 알고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주면 클까요? 종자가 그런데 아무리 밥을 많이 줘도 안 크죠. 보면은 종자가 그런 종자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악의 종자라는 거예요. 이미 종자가 그런 거예요.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악한 열매를 맺는 종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악의 종자인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좀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행악의 종자구나, 악한 인간이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행악의 종자고, 이런 인간이 그냥 죄 짓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도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이들이 무수한 예물을 드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 행악의 종자인데, 죄인인데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가 받을 수 있나? 받지 않는다.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받을 수 있나? 내가 받을 수 없다.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그럼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나름 선하게 산 사람이든 선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든, 나름 하나님을 섬기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 모든 걸 떠나서 그 마음의 죄가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깨끗하게 씻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씻으라가 아니에요.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죄가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19절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 그러면 하나님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게 되는 길이 있네요. 그러면 나도 내 죄를 사함받고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게 씻음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게 깨끗하게 희어지는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줘요. 너희가 씻고 오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죄 안 짓고 선하게 살아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제사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1장과 똑같이 신약에서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걸 지금 현대인들이 좀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금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너무 분명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날에 잘 모르고 신앙생활 잘 안 하고 하는 둥 마는 둥 대충한 몇몇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가 아니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에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교회 안 다니고 신앙 안 하고 죄 짓고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냐 나름 신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쯤 되면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선자는 오늘날 목회자와 같이 자기 삶을 자기 생애를 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삶을 드린 사람들인 거예요. 선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대단한 신앙을 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주님 앞에 했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수고했다 그래 내가 네 눈물을 씻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그때 저에게 밝히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너 모른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지옥 가라는 이야기와 같은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이야기는 지옥 가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사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나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24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송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에서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 집을 짓는데 집의 주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 집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초를 반석 위에 두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두었느냐. 자, 오래전에 케냐에 선교사로 가서 건축을 하는데 제가 건축을 케냐에서 건축을 두 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자마자 학생들에게 아카데미 클래스룸을 만든다고, 교실을 만든다고 한 200평 되는 건물을 단층으로 건물을 지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식으로 저희들 예배당 공사를 하고 센터 공사를 한다고 500평 4층 되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500평 4층 되는 건물이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죠. 중층까지 있으니까 연건평 2,000평이 넘는 큰 건물인데 그 건물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건 별 까다롭지 않는데 이 기초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게 뭐냐면은 땅을 파서 안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서 그 안반에서부터 기초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안반이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땅 밑을 알 수 없잖아요. 만약에 안반이 5m, 10m 내려가도 안 나오면 그럼 계속 파 내려가야 된단 말이냐? 말도 안 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건물들은 굳이 높은 뭐 수십 층 올라가는 빌딩 아니고서는 그렇게 안반 안 내려가도 통공거리를 해가지고 그냥 건물을 올리는데 뭐 지하 한 층 파고 지하 바닥층을 칠 때 통공거리로 해서 그렇게 보통 건물을 올립니다. 안반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먼저 가서 가자마자 클래스룸을 아카데미를 위한 학생들 아카데미를 위한 클래스룸을 만들면서 그때 한국에서 그냥 단층 건물을 지으면은 그냥 기초돌을 쭉 돌을 놓고 거기다가 블럭을 쌓으면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냥 버림 공거리 치고 그냥 주초 놓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벽돌을 쌓아 올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물 연결 부위에 자꾸 금이 가기 시작하고 틈이 벌어지길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거기 흙이 어떤 흙이냐면은 거기서는 부르기를 블랙커튼이라고 부르는데 그 흙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요. 근데 비가 오면은 논바닥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그 정도 비 좀 와도 괜찮은데 그 정도 기초를 하면은 아프리카에는 우기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기철에 한 달, 두 달, 뭐 길게 석 달 이렇게 우기가 있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 기초가 못 견디는 거예요. 한국은 비 오고 나면 그냥 뭐 장마철에 그냥 뭐 1주, 2주 비 많이 오고 그냥 빗물 다 흘러가 마는데 이건 땅이 계속해서 물을 먹으니까 이 기초가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야, 이 아프리카에 오니까 아프리카 건축법을 따라야 되구나. 그래서 본 건물 지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초를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안방까지 파내려 가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케냐 센터 전체 우리 부지가 한 7,000평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건물을 지어야 될지 몰라서 옥상에 올라가서 전체 땅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때는 뭐 인공위성 이런 지도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사진을 찍어서 박 목사님에게 보여드렸어요. 파노라마식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 이 우리 여기다 이게 우리 부지인데 이제 신축 건물을 어디다 지을까요? 하니까 목사님 정해주세요. 여기다가 지으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 거기에 기초를 파는데 너무 감사한 게 기초가 2m 내에서 다 기초, 낮은 건 1m, 깊어도 한 1m 80 정도, 사람 키 하나 정도잖아요. 너무 쉽게 기초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우리 담벼락, 반대편 담벼락 너머에 학교가 하나 있어요. 마운틴 뷰 스쿨이라고 제 딸도 그 학교를 다녔고 제 아들도 그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의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안반까지 파고 내려가야 되는데 파도 안반이 안 나와가지고 거기를 십몇 메타를 파고 내려갔다고 안반까지. 그런데 우리는 건축을 할 때 얼마 안 파니까 전부 다 안반이 나와서 그 안반 위에다가 기초를 했기 때문에 튼튼한 건물이 된 거예요. 기초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케냐도 한 번씩 지진이 와요. 한 번은 거실에 앉아있는데 저는 제 아들이 장난친다고 쇼파 의자를 흔드는 줄 알았습니다. 나무로 된 쇼파였으니까. 야, 쇼파를 왜 흔들어? 하니까 아빠 제가 안 흔들었는데요. 지진이 난 거예요.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지진이 있는데 지진이 와도 괜찮을 정도로 반석 위에다 이제 지은 성경적인 건물이죠. 큰 건물인데 반석 위에 지어졌는데 그럼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반석 위에 지어진 건물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 신앙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면은 신앙이 다 무너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 이사야 성경 1장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기초가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법칙에 행악의 종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죄를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씻음 받은 정확한 신앙의 법칙대로 정확하게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음에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찾아보십시오.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과 마음이 꼭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뭐라고 간증하는지 다윗의 간증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하는 간증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했죠.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제사 드린 것 없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했는데 제사 드린 것 없이, 일한 것 없이, 잘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자,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십시오.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주께서, 자,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꼭 합한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그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도 지었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도 지었고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근데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그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움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게 바로 로마서 4장 4절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다윗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사야 성경 1장에서나 마태복음 7장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습니다. 무수한 예물을 드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고 많이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 배우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선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을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하고 판결하면 됩니까?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자기 가족이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 사건에 배정이 됐어요. 판사가 자기 가족을 판결하는데 판결을 굽혀가지고 무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 판사가 죄를 짓는 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무죄라고 하면은 판사가 죄를 짓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냥 의롭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떻게 의롭게 하느냐? 5장을 찾아보십시오. 5장,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이롭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휴가를 얻었어요. 그 고향에 가서 휴가를 보내는데 물론 그때도 경호원들이나 다 따르겠지만은 대통령이 아 여기 뭐 고향에 뭐 위험한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내가 직접 운전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사거리에서. 그리고 경찰한테 잡혔어요. 경찰관이 딱 잡고 보니까 대통령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통령에게 교통 불법을 했으니까 신호 위반을 했으니까 벌칙 그런 고지서를 스티커를 끊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 경찰 일개 경찰이 그 나라의 현직 대통령에게 교통 벌금 스티커를 끊어요? 이야 이걸 꺼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배심원 제도가 있어요. 판결을 할 때 판사 혼자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각계각층의 배심원들이 있어서 배심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가를 가지고 판결에 반영을 하는데 마침 그 사거리 길 모퉁이에 배심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발사였습니다. 이 배심원은 막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중에 선정을 하니까 그 배심원 구성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사거리 이발관의 이발사가 배심원으로 있어서 경찰이 그 배심원에게 찾아간 거예요. 사거리 모퉁이에 있으니까 가서 지금 대통령이 신호 위반을 했다. 이 스티커를 끊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물은 거예요. 배심원이 생각을 하더니만 대통령이라도 신호 위반을 했으면은 교통벌칙금 스티커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심원이 그래 이야기하니까 경찰이 자기는 편안하죠. 배심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니까 알았다고 대통령 스티커를 다 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대통령에게 이제 내밀려고 하니까 이발사가 그거 날 주라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왜? 내가 대통령을 존경하니까 그 벌금은 내가 대신 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도 합법이죠? 경찰관도 합법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줄까? 하나님 재판관이신데 그냥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5장 6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건치 않은 자, 행악의 종자인 우리 인간을 의롭다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럼 이거 안 믿는다는 것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 당신이 죽었지만은 내 죄를 못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나님은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보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이 성실하게 착하게 제한 짓고 선하게 살았어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가졌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로마서 4장 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주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서 10장에 이 말씀을 다윗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0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 주님이 내 죄와 내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 내가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야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고 죄를 가리움받고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 모습 보지 아니하고 내 모습이 어떻든 내 행동이 어떻든 내 모습 보지 아니하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께서 저희 죄와 저희 불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으면 그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 편에 서느냐 말씀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말씀 편에 서는 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그대로 신앙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원칙을, 이 법칙을 그대로 신앙에 적용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 됩니다. 구원만 받고 이걸 삶의 신앙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걸 신앙에 적용하면은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출애굽기 32장의 이 사건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32장 2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25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25절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자,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이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하니까 레위 자손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나오니까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나오라고 했고 레위 자손이 나오니까 우상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치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3,000명가량을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기도 이 레위 자손이 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정말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지파가 됩니다. 그게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레위 자손이 복된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대대로 복을 받은 레위 자손이 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그때 여호와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레위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모든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서 뛰놀고 춤추며 노래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들이 큰 악을 행했는데 우상을 숭배했는데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만 나왔습니다. 왜 레위 자손만 나왔느냐는 거예요. 시므온 자손도 있고 로벤 자손도 있고 요셉 자손도 있고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레위 자손들만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고 레위 자손만 나왔는데 그럼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말씀 편에 서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대대로 복되게 만들어주는 게 여호와 편에 서는 거고 말씀 편에 서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내가 볼 때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존재지만 말씀에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고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편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는 곧 말씀이고 말씀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인데 저희 죄와 저희 불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으면은 그 말씀 편에 서서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라고 했으면 예 아멘 맞습니다. 내 죄가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씻어졌습니다 하고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편에 서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오늘날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에서 온전하다고 하면 그 말씀 편에 서는 거고 말씀 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 편에 서는 거고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부귀영화를 좋아하지 않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모세도 역시 새로운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호와가 목자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아, 나도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아, 나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구나.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어떠냐고 느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냐,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살면 죄인이 아니라 말씀 편에 의롭다고 믿는 것처럼 신앙은 여호와 편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 편에서 보면 다윗도 새로운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여호와가 목자시니까 아, 나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를 받아가면 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안 모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삶을 끌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야, 참 우리처럼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엊그저께 이남교 총장님이라고 총장 전 총장님이 계시는데 이 총장님은 바옥수 목사님을 만나러 오는 걸 막 그렇게 기뻐한다기보다는요, 이분이 그 전날 우리가 연락을 하고 목사님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 애인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냐고. 그 총장이 뭐라냐면, 아이, 그러면 애인 만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하면서 이 총장님이 자기 인생에 가장 즐거운 게 바옥수 목사님을 만나 뵈러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총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학자는 수많은 학문을 연구했는데 이제 현직에서 은퇴를 하는 순간 그 모든 연구나 지식은 다 죽은 것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주에 가 계시는데 저기 서울 반포에 좋은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집을 두고 청주에 내려가서 하시는데 자기 친구들에게 소 일거리를 준대요. 땅이 한 1,000평 정도 이제 농사를 소 일거 농사를 짓는데 자기 친구들한테 와서 오전에 와서 하루 2시간 밭에 일하라고 그러면은 얼마 주는지 압니까? 2만 원을 준대요. 그 점심은 주겠다는 거예요. 점심은 제공한 그 점심은 밭이니까 김밥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군지 압니까? 다 교육계에 있었던 높은 분들이에요. 뭐 총장, 교장 다 이런 높은 분들인데 여러분 그분들이 2만 원 벌려고 밭에 와서 일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밭에 풀은 뽑아도 끝이 없대요. 그러니까 계속 일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2시간 일하러 일하는데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반가워 이야기하다가 30분은 이야기하다가 다 가버린대요. 근데 이분들이 왜 오냐면은 일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장님이 친구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밭에 풀 뽑는 거. 우리도 저 위에 주차장에 밭이 있는데 풀 뽑는 거 일을 하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은 교육계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연금이 나와요. 한 달 웬만한 사람 월급보다도 더 많이 나옵니다. 충분히 먹고 사는데 아무 시장이. 근데 일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게 우리 박 목사님 또 우리 성교에 있는 분들 너무 부러워하는데 어제 토요 스페셜 영상 채팅 시간에 초대 손님에 부산에 실버대학 담당하는 모친이 할머니가 나오죠. 연세가 87세래요. 연세가 87세인데 이분이 실버대학에 책임받은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서 하시는데 박 목사님께서 말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목사님이 이제 사회를 보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더 빠진 이야기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 이제 다 끝날 마무리인데 이 모친님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기억력도 뭐 얼마나 좋으신지 막 90 몇 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몇 년도는 뭐 했고 어쩌고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실버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너무 힘있게 일을 하시는데 그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하고 밖에 있는 분들 정말 이분들은 세상에서도 교육자로 인품도 있고 학식도 있고 다 등망도 갖추고 그런 분들인데 일거리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우린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다들 바쁘게 사는데 이번에 실버캠프 때 여러분 연극 보셨습니까? 예.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봤는지 우리 교회는 재밌게 봤죠. 예,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어떻게 이 온라인 시대에 어떻게 활동했는가 다들 막 재밌게 너무 재밌게 봤다고 하는데 뭐 다른 교회 어쨌든 간에 우리만 재밌게 봤으면 됐어요. 보면은 다들 바쁘게 행복하게 그 장면에 보면은 아버지로 나오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외식 어때 하니까 아내고 딸이고 할머니고 다 바쁘다고 나 지금 우리 뭐 해야 된다고 온라인 활동에서 다 바쁘다고 흩어지는 모습이 너무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복되게 삶을 살고 있는데 단지 주님과 합한 마음 하나 되는 그게 그렇게 복된 게 뭘 하든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마음만 되면 하나님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을 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씻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마음을 합하는 거고 그건 이제 구원이고 신앙생활은 또 내가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자손들은 아니 우리가 좀 전까지 금송아지 앞에서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앙 막 춤추고 뛰놀았는데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나오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염치로 나가 우리 좀 전까지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고 좀 전까지 금송아지 앞에 춤췄던 자고 야 너는 맨 앞에서 막 금송아지 그 맨 앞에서 춤췄잖아 아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 편에 이제 나오라고 할 때 여호와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나를 봤을 때 아무리 육신적이고 아무리 형편 없어도 여호와의 편에 서라고 하면 여호와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너 온전하다, 말씀이 너 신령하다, 말씀이 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그 편에 서는 것이 그게 레위 자손과 같이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같이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했지. 누구든지라고 했지 누구든지 어떤 분이 무전전대행을 갔는데 무전전대행을 갔는데 힘들어가지고 결혼식장에 들어갔대요.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결혼식 뭐 남 결혼식이니까 관심 없죠. 근데 결혼식 끝나고 혼주가 인사하기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피로 현장에 오셔가지고 식사 후 가시라고. 그 무전전당에 다리 아파가 그 좀 들어가 앉아 쉬고 있는데 혼주께서 뭐라고 하셨죠?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뭐라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니까 가면 돼야 안 돼요? 부조도 안 했는데? 상관도 없는데 근데 혼주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필원장에 오시라고 해서 가면 돼야 안 돼요? 되죠. 가면 되죠.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우상을 뭐 많이 섬겼던 적게 섬겼던 금송아지 앞에 춤을 췄던 안 췄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모습 보니까 좀 전까지 우리가 우상 섬기고 좋아했는데 어떻게 가? 염치가 있지. 근데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에 간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대대로 복을 받는 레위 지파. 단지 여호와의 편에 선 것밖에 없는데 이 레위 자손이 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라고 하면, 말씀 편에 서라고 하면 그냥 그 말씀 편에 서는 겁니다. 말씀이 의롭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말씀 편에 서서 의롭다고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냐,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편에 서라고 할 때 말씀 편에 서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냐,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냐, 내 행동이 어떠하냐, 내가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말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레위 자손처럼 좀 전까지 우상을 섬겼지만은 말씀 편에 서라고 하는 서고, 칼을 들라는 게 들고, 우상에 떠나지 않고 있는 자를 치락하니까 치고,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내 모습 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대가로 하나님 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 함께 하기만 해도 부스러기만 먹어도 만 가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정부에 초청하는 박우수 목사님과 또 그 대표단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와서 비행기 스케줄을 잡고 있는데, 박우수 목사님은 9월 말에 미국에 가셨다가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미국에서는 이스라엘로 바로 들어간 직항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몇몇 목사님 여기서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코로나 전에 하도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핸드폰에 비행기 표를 끊는 어플이 있어요. 옛날에 여행사 외에는 표를 못 끊는데 이제는 누구나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이제 어느 어디에서 어디로 출발할 거냐 해서 거기 있는 스케줄을 따라 쭉 항공사마다 비행기 표값과 시간 스케줄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걸 검색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공항에 테라비브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아, 내가 거기에다가 테라비브라고 그 글을 쳐넣는데 한국 인천공항에서 이스라엘 테라비브라고 이제 그걸 찍어서 검색을 하는데, 그럼 비행기표가 쭉 나와요. 한국에서 직항은 없고 터키를 거쳐서 가는 비행기나 두바이를 거쳐서 가는 비행기나 프랑스를 거쳐서 가는 비행기, 시간별로 그 다음 뭐 가격대가 쫙 나와요. 선택을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야, 지금 코로나 전에 해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중단되어 있다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표를 지금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도시가 이스라엘 테라비브라는 것이 제 마음에 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완악하게 된다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수십억 명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내가 야 이거 현실인가 싶은 거예요. 테라비브라는 그 공항 이름을 찍는데 아 기분이 묘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첫 번째로 초대받아가는, 그것도 정식 정부로부터 초대받아가는 그게 이스라엘이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복음과 함께 하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고 했는데 그 일들이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 이스라엘에까지 복음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게 또 더더욱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우리 이현덕 선교사님하고 장준 선교사님 수선하고 있는데 그 누가 갈 거냐 했는데 감사한 게 이현덕 선교사님이 이 교육원 원장님 꼭 김재홍 목사님 꼭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저도 거기 끼워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복음의 일 앞에 그냥 함께 하기만 해도 하나님 만 가지 복을 주시는데 이 교회와 함께하고 복음과 함께 여호와 편에 선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니까 그 일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면 내 인생 결코 망할 수 없는 인생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되구나. 만 가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했는데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저희 죄와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라고 하신 그 뜻에 합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또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의 편에 섰을 때 대대로 복을 받은 그런 족속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호와의 편에 설 때 말씀 편에 설 때 만 가지로 복되게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서 만 가지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